설교의 제목은 좀 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비밀 따라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간단하게 하면 우리의 사는 법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비밀 따라 사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밀이란 말을 들으실 때 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밀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비밀과 연관돼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좀 익숙하세요? 네, 그 코난 도일 그러면은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 셜록 홈스라고 말씀드리면 더 떠오르실 거예요. 셜록 홈스라는 그 소설의 인물을 탄생시킨 작가가 바로 이 코난 도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같은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난 도일이 이제 사실은 1800년도 말의 사람이었죠. 예전 사람입니다. 영국의 사람인데 이 평소에 참 짓궂었대요. 농담 잘하고 참 유쾌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뭐 무게 잡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잘 알고 좀 그래도 지내던 유명 영국의 유명 인사들 12명을 대상으로 anonymous 그러니까 익명으로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앞으로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 전보를 보낸 거죠.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비밀이 들통났다. 서둘러 피하라. 딱 그 내용이에요. 그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용을 하여간 비밀이 발각됐으니까 피하라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한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락을 해보니까 코난들이 연락해보니까 모두 다 해외로 나갔다고 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부재 중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더랍니다. 뭔가 비밀이 있나 보죠. 사람들이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비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뭐 이러면 굉장히 뭔가 뿌듯하죠. 내가 비밀을 알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그룹에 속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아는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여하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인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고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그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빗대서 뭔가 사물을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간 밭에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다 알 수 있는 아주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심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또 비유로 왜 가르치시는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0절에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모인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듣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는 허락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허락받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그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 속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진행시키시는지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장례를 잘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의 중심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세우셨는데 이미 인류 역사에서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뉴스의 중심거리가 되어버렸죠.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싸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무후무했던 그런 대형 규모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This is war 하고 그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나탄야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명, 많아봤자 열몇 명, 그런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스라엘 그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그 역사, 이 사람의 역사의 중심 자리에서 오래전에 밀려져 나갔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대신 이방 나라와 제국들과 민족들이 세상을 제패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예루살렘은 계속 집합일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 사람들의 그 시대가 진행되는 그 끝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오신 다음 70년 후에, 주후 70년이라고 하죠. 저희가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주후 7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수님 당시로서는 앞으로 오지 않았던 일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펴시죠. 누가복음 21장. 21장에 보시면 2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신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즉 모든 천체 만물에 이상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다와 파도의 성난 파도 때문에 했는데 바다 우리가 아는 그 바다일 수도 있고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바다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면 많은 민족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소용돌이에요. 너무나 큰 소용돌이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그냥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킨 그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가 왜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그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옵니다. 그 회복되는 때를 로마서 9장에서도 말했고 계시록에서도 쭉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 일,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지만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관계 속에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2장, 3장까지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일곱 교회, 3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4장서부터 맨 끝에 18장까지 교회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습니다. 우린 그걸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고 우리가 느끼지면은 교회가 들려지는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가 있을 때 교회는 any day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환난의 때 들어가면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너무도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인생도 살 수 없다고 말씀까지 하실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요즘에 어렵고 힘든 일일 때, 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나 봐. 아니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건 사람은. 예. 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환난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짓밟히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회복하는 때가 와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계획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Church 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중단 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주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들은 우리가 또한 수행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value,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다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Jews for Jesus라고 예,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이라는 그 교회 그런 단체도 있어요. 아주 작아요. 아주 스몰 퍼센티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미국이건 뭐 어디건 한국이건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안 믿어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출발이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전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인지를 그래서 계속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요. 자, 12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에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17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야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버린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한 희망을 전해야 했던 이스라엘인데 그 일에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받으면 합니다. 뭔가 기적적인 그런 일이죠. 그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표징들이 있었죠. 예,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터뜨리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익숙하니까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 나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요나가 어땠습니까?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랬듯이 요나의 표정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에게 나머지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그 더 진행해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예전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친구들 불러가지고 일곱 귀신을 더 자기 그 약한 땅 귀신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시아를 받게 된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이 애굽의 그 귀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의 삶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아지는 처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더 악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더 험악해지는 것이 바로 너희 세대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이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혈족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 좀 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말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그리고 49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아주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지금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혈통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가진 그 얘기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 아무리 주변에 너희들이 가득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뭘 누구를 알고 연결이 있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래서 가리키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혈통 때문에 나 예수와 관계에 문제 없어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절대 혈통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누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가족에는 뭐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장장로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어떤 신앙,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죠. 경건한 유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꾸만 교회 생활 그냥 했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에서 생활하고 그냥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형국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지와 형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비밀을 알고자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못 듣게 하실까요? 이해 못하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어요.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거부했어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된 잘못된 어떤 그런 신학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소식을 버리고 거부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를 뿌리는 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옥토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견뎌내고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허락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된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할 뿐입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뭔가 가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가야지 사는 것 같이 가지만 그것은 멸망의 소용돌이가 될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지금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인류 역사의 비밀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전체 세계 역사의 진행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알 수 있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 각자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시키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를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이런 비유를 대하는 제자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따라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따라 사는 법,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지금 뭐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 같은 사상에 좀 접한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 성경은 아주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많이 어떤 산출했던 간에 산출했으면 생산된 것을 공평하게 배분받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다. 왜 뭐 사회주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때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주의 기독교인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사회주의적 기독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어떤 뭐 사회 정의 규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것들은 이게 성경의 성경관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꼭 명심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 세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도 다 적용이 돼요.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물질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 같은 거, 몸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근육이 있는 사람이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더 붙어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는 근육 없는 사람은 있는 근육마저 없어져요. 그렇죠? 점점 흐물흐물해집니다. 운동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2년 전에 제가 이 손목이 완전히 나갔었잖아요. 완전히 프래그먼트 해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예,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불쌍히 여기셔서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때는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게 아, 평소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신기로운 거구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예, 씻지도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제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뭐 옷도 입혀주고 막 하여간 그러면서 좀 수개를 지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팔 이쪽에 이제 입고 기브스를 이제 소개하고 그러고 지냈었죠. 그런데요, 그 수개월 지나니까 제가 그래도 운동 좋아하니까 좀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개월 지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없어지고 해파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흐물흐물 해지고요. 막 여기 막 늘어지고 뭐 정말 그래요. 다른 부위 근육들이 다 그냥 막 빠지고 살도 막 줄어들어요. 어느 한 군데만 막 팽창합니다. 어딜까요? 배둘레만 그냥 이렇게 예, 둘레둘레 이렇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영적 원리는요, 제자들로서 뼈에 사무치게 새기고 살아야 할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마저 없어진다는 경고와 동시에 가지면 더 있게 된다는 희망찬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지 않은 것이죠? 그 답을 우리는 사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첫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가진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듯 마음에 뿌려주시는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꾸만 더욱더 가지게 돼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셨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뿌려져요. 그런 말씀이.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런 식이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은 잠깐 기뻐하다가 곤란하고 힘들어지니까 말씀 멀리 버립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양이 뭐였습니까? 가시덤불이었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다 좋다 보니 결국은 씨앗의 영적 기운을 막아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오직 하나,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좋은 토양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견디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받고요, 지켜요, 견뎌요. 그게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된 마음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씨가 뿌려졌지만 다른 마음들은 어때요? 있던 말씀마저 영적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전 나라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세계 과학과 문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을 보세요. 미국은 동시에 영적인 많은 말씀의 씨앗이 수없이 뿌려져요. 뿌려졌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피딩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웃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마치 가진 자인 양 거만을 떨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예, 부추깁니다. 진리를 마음 다해 사모하기보다는 느낌과 육체적 만족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을 걸고 살게 방향을 조장합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잖아요. 자, 이 말씀이 풍성하면 그래서 열매가 절로 많아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씨앗이 많다고 해도 열매를 맺는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에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많은 풍성함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니까 더욱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겨버리죠. 열매는 그래서 어떻게 맺어지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즉시 실행하고 적용할 때 가진 자로서 더 가지게 됩니다. 가진 자로서 더 가지게 돼요. 예, 이것은 무슨 비리를 통해 가지고 편법을 통해 가지고 돈 벌었는데 또 나쁜 짓을 해 가지고 더 돈 버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열매에 대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정말 우리가 말씀의 마음에 뿌려질 때요, 즉시 그걸 믿고 실행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게 되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뭐 나간 기억, 여러분 중에 딱 한 번 오래전에 나갔을 때 일인데요. 아, 한 가정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그 가정과 이제 지나고 그 가정은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이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잠깐 있는 동안에 그 가정과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아이들도 있어서 같이 그 아이들도 만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인데.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전도한 거죠. 예수님과 천국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 믿어?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오유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제 친구들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심 얘가 정말 복음이 들어갔나 봐. 친구 애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데리고 왔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갑게 아이가 좀 맞아주고 어휴 친구 애들도 같이 왔네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좀 다른 얘기였어요.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도 좋은 데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국 같이 가자고. 근데 천국을 당장 가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해서 천국 좋은 곳이라고 하고 이제 당장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좋은 데 갈 수 있대 누가 데려가 준대 그러고 저한테 친구 애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같이 천국이라는 데 구경 갔다 오자고. 아이고 참 아이다운 말상이에요. 이게 좀 하참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가는 데가 아니야. 지금 천국은 나중에 가게 될 때 가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좀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참 흐뭇한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좋은 데 간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치 친구들한테도 말해가지고 같이 온 거 아닙니까? 듣고 자기가 아는 만큼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요. 성도님 삶 속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에 흩뿌려져 있는 그 많은 가르침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